예, 오늘 건강복음 마치고 요한복음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르코는 16장 14에서 18절, 루카는 24장 36에서 49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그들의 왕관 불신을 야단치기도 하시죠. 앞선 이야기에서 마르코 16장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토마스의 모습도 보이고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리석음을 부활한 다음에도 또 탓하기도 하시죠. 공상할 때도 제자들을 또 야단치신 적이 있습니다만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16장 14절을 봐도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열한 제자에게 곧장 그 또 나타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열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열한 제자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뒤늦게 나타나신 것도 같습니다. 그 열한 제자, 열두 제자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서열에 따라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신비 또 하느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나 발현이 뭐 교회에 위계를 중심으로 일어나진 않죠. 교황님한테 나타나고 그 교구의 뭐 가장 높은 주교한테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골 마을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 또 특정을 보면 또 고통받는 사람이나 또 좀 가난한 사람 뭐 돈이 없다라기보단 뭐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막 뭐 지극히 뭐 기적의 어떤 시연자가 되려면 찌들리듯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권력을 갖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런 서민들에게 이렇게 또 신앙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가끔도 있고요. 그렇게 나타나시지. 꼭 교회가 만들어온 인간 세상이 만들어온 교회도 어쨌든 인간 세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위계를 존중하셔서 뭐 열두 제자가 제일 먼저니까 열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 후의 특별한 점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인사법입니다. 루카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평화를 이제 그 부활 후의 인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신 스스로가 그 평화 안에 그러니까 온전히 이전의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온전한 하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어떤 의미는 찾았다. 어쨌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예수님도 혼란이 많으셨잖아요. 뭐 십자가 좀 이전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도 하고 또 그 당신 운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부분들이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당신이 평화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진짜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지상에 막 그렇게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사실 부질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세상이고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행복은 죽음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어떤 사건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루카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청하시고 드시기도 합니다. 루카복음 24장 41에서 43절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합니다. 이 먹는 모습, 예수님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복음사관의 스승님이 예수님이 이를테면 그 귀신이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제 육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부활사건의 어떤 신비스러움을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잡수셨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예수님은 뭐 식사도 하십니다만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렇게 스승님을 따르고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을 곧장 알아보지를 못하고 당신이 뭐 정원직이면 뭐 유지 뭐 정원직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 어딘지 알면 좀 가르쳐달라기도 하고 또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분명히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 물리적으로 다르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루카복음 28장 18에서 20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루카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붙이기도 합니다. 루카 24장 49절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성령 강림을 루카복음에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루카복음이 1부면 사도행전이 2부 책이 되는 연결이 되는 것을 성령 강림의 예고와 성령 강림의 실현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파견사에서 고별사에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모든 민족들이라는 대상은 예수님 승천 후에 곧장 이루어지지는 않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다인들의 민족의 울타리 안에 한동안 한참 그리스도교가 머물러 있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조차 그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의 어떤 본토 토박이 유다인들과 그 이제 다른 외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을 차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들 안에, 자기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방인을 곧장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루카의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실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초대교회의 그런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사도행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쨌든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어리석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런 어리석음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걸음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승천하십니다. 마르코 16장 19절, 루카복음 24장 50에서 53, 그리고 여기는 사도행전도 넣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마르코의 승천은 간단합니다. 마르코 16장 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막 우리 뭐 눈으로 보듯이 막 시각적으로 뭐 붕 떠서 올라가셨는지 사실 뜰 것도 없죠. 이 뜬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단어죠. 공중에 뜬다. 뭐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공중에 뜬다, 뭐 아니면 좀 세게 던져서 이제 힘을 가해서 공중으로 띄운다, 이런 물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승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하늘로 떴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사라지셔도 뭐 승천하셨다 할 거고, 옛날의 관념은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듯이 땅으로 꺼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승천이라고 할 뿐이죠. 그래서 루카 사도행전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카보다 사도행전이 훨씬 드라마틱하고 풍부합니다. 루카는 승천의 장소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루카복음 24장 5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셔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그러니까 베타니아라면 예루살렘 바로 옆이죠. 그 말 아니 저기 마리아 그리고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 그 라자로를 살리셨던 동네가 베타니아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좀 왔다가 갔다 가셨던 동네가 베타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루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승천 장면은 사도행전이 가장 극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구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어쨌든 눈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점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표현을 뭐 이게 직접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은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풍선처럼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 이러한 승천의 모습은 요한 묵시록에서 또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인간들도 이거 승천, 붕 떠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땅에 남은 인간들을 막 이제는 막 비웃으면서 와, 나만 뜯다, 막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나를 여태까지 박해하는 너희들은 땅에 남았구나. 또 땅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땅에는 막 뭐 불바다가 되고 괴물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묵시록에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와, 나만 간다 이러고 올라가는 거죠. 일종의 뭐 그걸 뭐랍니까? 쾌감이 아니라 승리감? 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사실은 복수의 개념이 그 요한 묵시록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마음들이 또 묵시록에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무엇을 꺼낼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승천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게 사실 사라진 상태인데, 몸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늘로 뜬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죠. 영이라는 것은 그 뭐 땅에 떨어지든 뭐 그게 전혀 영과는 그 상관이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승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더 이상 죽지 않고 하늘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극적인 표현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승천과 부활은 같은 말이고, 이제 부활을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부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승천이다, 하늘로 돌아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는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다 보니까 장소 개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다른 말입니다. 하늘나라고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신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꼭 장소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사실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의 본향은 하느님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느님이시죠. 이것이 승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그 존재는 더 이상 죽음과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전하는데, 이 말마디가 초대교회 예수 조기 재림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의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에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계시죠.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목격자들도 죽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조기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사도행전 들어가면 다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신 건가? 아니면 시간이 예수님한테는 2000년이 흘러도 2시간밖에 안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몸을 가지고 내려온다? 또 사지가 달린 인간의 머리 달리고 발 달리고 다리 달린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되는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불꽃의 모양, 또 혀의 모양, 바람의 모양도 예수님의 재림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반대파는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복수할 건 다 복수하고 나만 하늘로 딱 가는 그거를 꿈꿨는데 이게 뭐 성령 강림날 나타나셔가 내려오셔가지고 기껏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겨우 해주신다는 게 서로의 말을 넘어서서 언어를 알아듣게 해준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요한 묵시록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을 시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등장이 항상 그랬죠. 성탄도 얼마나 시시합니까? 구세주가 구약의 유다인들은 엄청난 모습으로 세상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안겨서 또 마구간에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너무 비천하고 뭐 하여튼 뭐 불쌍하고 시시하게 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시시하게 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그런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욕심들을 결코 다 전부 따라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그 하찮은 강림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또 아기로 온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듯이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가난한 모습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가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져서 하여튼 공간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